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터키의 아흐메트 다부토글루 총리는 러시아 전투기 격추 사건에 대해 사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밝혔습니다. 다부토글루 총리는 오늘 벨기에 브뤼셀에서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의 옌스 슈톨덴베르크 사무총장과 만난 뒤 기자들에게 영공을 보호하는 것은 터키군의 의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다부토글루 총리는 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전투기 격추 사건 뒤 발표한 경제 제재에 대해 러시아가 재고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는 터키에 대한 보복 조치로 터키 수입산 식품들에 대한 검역을 강화하고 양국 간 협력 사업을 금지하며 러시아 내 터키 기업체들에 대한 규제를 늘릴 전망입니다. 러시아 전투기는 지난 24일 시리아 북부 반군 지역에 추락한 가운데 당시 터키 영공 침범 여부를 둘러싸고 양국 간 주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한편 격추된 러시아 전투기 조종사의 시신이 오늘 항공편으로 터키를 출발해 러시아 이송길에 올랐습니다. 러시아 전투기의 활동으로 추정되는 공습으로 어제 시리아 북서부 아리아 지역에서 30여 명이 숨졌다고 반군 지역 구호 요원들이 밝혔습니다. 영국의 본부를 둔 시리아 인권 관측소도 어린이 4명과 반군 지도자를 포함해 적어도 18명이 숨졌다며 전체 인명 피해가 60여 명으로 늘어날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전투기들은 앞서 지난 26일에도 터키 국경 부근의 화물차 차고를 폭격해 차량 10대가 파괴되고 5명이 숨졌다고 반군들이 밝혔습니다. 아리아 지역은 지난 5월 바샤르 알 아사드 대통령에 대항하는 반군들에 의해 함락됐습니다. 시리아 주민들은 터키가 지난주 러시아 전투기를 격추한 뒤 이 지역에 대한 공습이 강화됐다고 전했습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오늘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가 개막했습니다. 이번 총회는 기후변화의 원인으로 알려진 화석연료 사용을 억제해 산업혁명 이전과 비교해 지구 평균 기온을 섭씨 2도가량 낮추는 것이 목표입니다. 유엔은 올해 지구 평균 기온이 섭씨 1도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습니다. 한편 당사국 총회를 앞두고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난 데 이어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도 별도의 양자회담을 갖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오늘 집행이사회를 열어 중국 위안화의 특별인출권 통화바스킷 포함을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의 통화바스킷 포함에 대해서는 이미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가 지지 의사를 밝혔고 미국도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낸 바 있습니다. 위안화가 특별인출권에 편입되면 달러화와 유로화, 파운드화, 엔화와 함께 전 세계 기축통화 대열에 합류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위안화에 대해 6천억 달러 이상의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통화 관리와 세계화의 금융 의사소통 방식 등을 전환해야 한다는 강력한 압박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터키에 유입된 시리아 난민 지원을 위해 30억 달러를 추가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유럽연합 지도자들은 어제 아흐메트 다부토글루 터키 총리와의 회담에서 난민 문제와 터키의 유럽연합 가입 문제에 관해 논의한 뒤 이같이 합의했습니다. 유럽연합 28개 회원국들은 더 나은 미래를 찾기 위해 유럽으로 밀려드는 이민자들의 행렬을 막기 위해 터키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 정상회의 도널드 투스크 의장은 올해 유럽연합에 불법 입국한 난민들은 약 150만 명으로 추산되며 이 중 상당수가 터키를 통해 유입됐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다부토글루 터키 총리는 이날 회담이 끝난 뒤 터키의 유럽연합 가입은 큰 자산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프란치스코 로마 가톨릭 교황이 오늘 아프리카 순방 마지막 방문국인 중앙아프리카공화국에서 이슬람교 지도자들을 만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중앙아프리카 수도 방기에 이슬람 사원을 방문해 이슬람 성직자들을 만난 뒤 출국에 앞서 미사를 가질 예정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어제 방기 대성당에서 열린 미사에서 중앙아프리카의 전쟁 당사자들에게 무기를 내려놓고 종파적 분쟁 종식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교황은 또 다가오는 선거가 중앙아프리카의 역사의 새 장을 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30일 월요일 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장량입니다. 지난 2010년부터요. 아멕스 카드라는 미국 기업이 스몰 비즈니스 세터데이, 다시 말하면 소상점 토요일 이런 행사를 열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아무래도 한 번에 한 곳에서 물건을 구입할 수 있는 대형 상점을 더 많이 찾다 보니까요. 작은 가게들의 매상이 영향을 받게 되는데요. 이 때문에 골목 상권을 보호하고 작은 가게를 운영하는 소상공인을 돕는다는 목적으로 시작된 게 올해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미국인들은 최대 명절인 추수감사절을 시작으로 연말로 이어지는 시기에 1년 중 가장 물건을 많이 사는데요. 이 소상점 토요일 행사도 바로 같은 주말, 추수감사절이 바로 지나고 토요일 하루 열립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도요, 이 행사가 시작된 이래 꾸준히 동네 작은 가게에 들르고 있는데요. 올해도 두 딸과 함께 작은 커피 가게도 가고 서점에도 들러서 책도 사는 모습을 미 언론들에 소개했습니다. 이 소상점 토요일 행사는 1년 중 하루지만은요, 스몰 비즈니스라는 이름의 인터넷 웹사이트가 마련돼 있어서 작은 상점을 찾는 소비자들을 연결해주고 있고요. 또 이런 상점들을 위한 정보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미국 뉴스 헤드라인, 미국 뉴스 따라잡기 시간으로 주요 뉴스와 뉴스의 배경, 용어도 알아보겠습니다. 주간 기획물 ABC 아메리카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워싱턴 이 시각 현재 5도 기록하고 있고요. 비가 내릴 전망인데요. 낮 기온 8도 정도에 머문다고 합니다. 북한의 내일 날씨 어떤지 보겠습니다. 12월 1일 화요일 대체로 맑다가 밤에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 영하 16도에서 영상 1도로 오늘보다 낮겠고요. 낮 최고 기온 영하 5도에서 영상 8도로 오늘보다 높겠습니다. 평양 구름 조금 끼겠습니다. 기온 영하 2도에서 영상 8도 분포, 신의주 흐리겠습니다. 영하 5도에서 영상 3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개성 구름 조금 끼겠습니다. 영하 1도에서 영상 8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날씨 정보였고요. 노래 듣고 시작하도록 하죠. The Monkees가 부릅니다. Daydream Believer 들어보시죠.
오, oh, I could hide 'neath the wings of the bluebird as she sings. The 6 o'clock alarm would never ring, but it rings and I rise, wipe the sleep out of my eyes. My shaven razor's cold and it stings. Now you know how happy I can be. Oh, and our good time starts and ends without dollar one to spend. But how much, baby, do we really need? Cheer up, sleepy Jean. Oh, what can it mean to a daydream believer and a homecoming queen? Cheer up, sleepy Jean. Oh, what can it mean to a daydream believer and a homecoming queen?
미국 속의 뉴스, 뉴스 속의 미국, 미국의 다양한 소식과 문화를 전해드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미국 뉴스 헤드라인입니다. 김정우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어떤 소식 들어왔습니까?
네, 민주당 대선 경선에 출마한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대규모 사회 기반 시설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소식을 비롯해 주말 사이 경선 후보들의 동정 전해드립니다.
네.
인터넷 여론조사가 확산하는 가운데 이를 둘러싼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국 대형은행들이 소규모 자영업자들에 내주는 대출의 규모가 줄어들고 있다는 소식 마지막으로 전해드립니다.
네, 자, 첫 소식 보겠습니다. 지난 주말이 미국 최대 명절의 하나인 추수감사절과 연결된 주말이었는데요. 각 당의 대통령 후보를 뽑는 경선에 출마한 후보들 이 기간에도 바쁘게 움직였다고 하죠. 자, 지난 주말 각 당 대선 후보들의 움직임 한번 정리해보죠.
네, 민주당은 당내 지지율에서 부동의 선두를 달리고 있는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먼저 눈에 띄는데요.
네.
클린턴 후보는 일요일인 29일 2750억 달러에 달하는 사회 기반 시설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클린턴 후보는 어제 뉴햄프셔주에서 열린 민주당 기금 마련 만찬에서 이 같은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예, 자, 사회 기반 시설 투자와 관련해서는 클린턴 후보 쪽에서 처음 나온 방안이죠.
맞습니다. 이 경쟁자인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은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사회 기반 시설에 1조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이미 밝힌 바 있었는데요.
네.
이번에 클린턴 진영에서 2,700억 달러짜리 계획이 나온 겁니다. 클린턴 후보는 2,750억 달러 가운데 2,500억 달러는 연방정부가 관련 분야에 직접 투자하고 나머지 250억 달러는 사회 기반 시설과 관련된 은행을 세우는 데 쓰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뭐 1조 달러는 물론이지만은요. 2,700억 달러도 상당히 많은 돈인데 자, 이런 돈을 어떻게 마련하겠다는 건지도 궁금하네요.
네, 어제 발표에서는 필요한 돈을 어떻게 마련하는지에 대한 방안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클린턴 후보 진영에서는 기업에 매기는 세금 중에서 루프홀스, 그러니까 새 나가는 부분을 막아서 관련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말만 나왔습니다.
네.
그 밖에도 어제죠. 같은 날 클린턴 후보는 2020년까지 미국 내 모든 가정이 초고속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게 하겠다는 방안도 발표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공화당 쪽으로 가볼까요?
네, 먼저 테드 크루즈 연방 상원의원의 움직임이 눈에 띄는데요. 크루즈 후보는 지난 주말 아이오와주에 머물면서 유권자들을 상대로 유세 활동을 벌였습니다.
네, 요즘 크루즈 의원이 아이오와주에서 아주 강한 면모를 보이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 퀴니펙 대학교가 지난 11월 24일에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요. 이 아이오와 중에서 이 공화당 지지 성향 유권자 가운데 23%가 크루즈 후보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순위가 2위인데요. 이 크루즈 후보는 이 지역에서 1위를 기록한 이 도널드 트럼프 후보와의 지지율 차이가 불과 1%포인트에 불과했습니다. 크루즈 후보 지난 주말에도 아이오와주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많은 주민을 만났는데요. 이 자리에서 선명한 보수 이념을 가진 자신을 지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네, 또 크리스 크리스티 뉴저지 주지사의 활동도 눈에 띄네요.
그렇습니다. 크리스티 후보가 주말 내내 이 공화당 프라이머리 예비선거가 제일 먼저 치러지는 뉴햄프셔주에 공을 들였는데요.
네.
그 결과로 이 뉴햄프셔주의 몇몇 유력 인사들로부터 지지를 이끌어내기도 했습니다.
네. 자, 또 주말이 되면은요. 미국 주요 방송사들에서 내보내는 이 시사 프로그램이 많지 않습니까? 요즘 대선 경선 후보들이 이런 프로그램을 자주 나오는데요. 지난 주말은 어떤 후보들이 출연했을까요?
네, 몇 명 있는데요. 먼저 벤 칼슨 후보가 눈에 띕니다. 벤 칼슨 후보는 어제죠. 일요일 이 ABC 방송 그리고 CBS 방송의 시사 대담 프로에 나왔는데요. 카슨 후보가 이 자리에서 이 시리아 난민촌이 들어가 있는 요르단을 이 미국과 국제사회가 집중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그러고 보니까 벤 칼슨 후보가 요르단에 가 있다는 소식을 들은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지난주에 이 칼슨 후보가 요르단을 깜짝 방문해서 이 시리아 난민촌 이 두 곳을 둘러봤답니다. 최근에 이 프랑스 파리에서 테러가 나면서 이 국법과 안보에 대한 유권자들이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을 감안해서 이 칼슨 후보 측이 요르단 난민촌을 방문한 걸로 보입니다.
네. 근데 요즘 칼슨 후보가 이 시리아 난민과 관련된 발언으로 구설수가 생기지 않았나요?
그렇습니다. 이 난민들 틈에 섞여서 들어오는 이 미친 개들을 속아내야 한다고 말해서 논란이 있었는데요. 칼슨 후보가 이번에 방송 회견에서 이 미친 개라는 거는 이슬람 극단주의나 테러 분자들을 뜻하는 거라고 해명했습니다. 아, 그 밖에도 또 이제 제프 시후 전 플로리다 주지사도 CBS 방송에 대담 프로에 나왔는데요. 부시 후보가 이 자리에서 현재 지지율 선두를 달리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후보는 진지한 후보가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반면에 트럼프 후보는 MBC 방송에 나왔는데 이 자신은 분명하게 3당 후보가 아니라 공화당 후보로 대선에 나가겠다고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 보겠습니다. 요즘 미국에서요, 온라인, 인터넷에서 하는 여론조사를 하는 경우가 좀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또 인터넷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미국 유력신문인 뉴욕타임스가 최근에 보도한 내용인데요. 인터넷 여론조사가 확산하고 있지만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있다고 이 신문은 지적했습니다.
네, 안 그래도 내년에 있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각 당 경선에 나온 후보들의 지지율 집계가 자주 나오는데요. 원래 이런 종류의 여론조사에 널리 이용되는 방법은 전화 여론조사죠?
맞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서 현안에 대한 생각을 묻는 게 바로 전화 여론조사인데요.
네.
이게 사실 여론조사 방법에서 오랫동안 주종을 이뤄왔죠.
네.
하지만 요즘에는 이런 전화 여론조사 방법이 줄어드는 경향을 보인다고 합니다.
네, 특히나 요즘 이 각 당 대선 경선에 나온 후보들의 지지율 조사 결과를 보니까요. 인터넷 여론조사를 통해서 나온 결과가 꽤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사실 요 몇 년 새 많이 늘었습니다.
네.
최근에 공화당 예비선거에 여론조사 결과를 모은 자료들을 보면요. 인터넷 조사가 90건에 전화 여론조사는 96건이었습니다.
거의 엇비슷하네요.
그렇죠. 이 4년 전만 해도요. 이 온라인 조사가 이 26건에 불과했고요. 전화조사는 100건이 넘었었는데 그새 많이 변했습니다.
네. 뭐 이제 인터넷 여론조사가 뭐 대세라고 해야 할까요?
맞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이제 인터넷 여론조사가 결국에는 전화 여론조사를 대체할 거라고 전망합니다.
네.
하지만은 그렇게 되기까지는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있답니다.
네, 뭐 전화조사처럼 단점이 있다는 얘기네요.
맞습니다. 이 가장 심각한 게요. 바로 이 조사한 표본에 샘플에 대표성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사에 응한 집단이 전체 사람들의 생각을 대변할 수 있겠느냐 이 얘기네요.
잘 아시네요. 이 통계학에서 이런 걸 보고 이제 바로 이 샘플의 대표성이라고 하죠.
네.
근데 전화 여론 조사에는 무작위로 전화를 하기 때문에 이런 샘플의 대표성을 어느 정도 확보할 수는 있는데 인터넷에서는 이런 게 힘들다는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네. 듣고 보니까요. 인터넷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은 뭐 여론 조사에서 제외될 수도 있겠고요. 또 인터넷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 중에서도 특정 계층에 속한 사람들만 여론조사에 참여할 가능성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바로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이런 문제를 해결할 방도는 없는 건가요?
있긴 있다는데 일단은 이제 아무나 인터넷에 들어와서 이 여론조사에 참여하게 하지는 않고요.
네.
여론조사 기관이 미리 여론조사를 할 대상자를 정해서 이들이 조사에 참여하게 하는 방법이 있답니다.
네, 그렇게 하면은 여론조사 인터넷 여론조사의 단점을 뭐 보완할 수 있는 건가요?
그 조사를 해보면요, 이 방법도 완벽하지는 않답니다. 그래서 이제 조사 결과를 인종이나 성별 그리고 직업 등의 기준으로 다시 걸러내면 그나마 오차를 줄일 수가 있다고 하는군요.
예, 어떻게 그렇게 되는 건지 이해가 좀 어려운데.
어렵죠. 예. 이게 자세히 따지고 들자면 이게 통계학 원리를 좀 알아야 해서 그렇습니다. 어찌 됐거나요, 현재 많은 전문가가 인터넷 여론조사 방법을 정교화하는 걸 아주 열심히 연구하고 있다니까요. 장래에 어떤 방법이 나올지 지켜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지금 미국 뉴스 헤드라인 듣고 계십니다. 아, 한 가지 소식 더 보도록 하죠. 미국에서 소규모 자영업을 운영하는 업주들이요, 은행에서 돈 빌리기가 어렵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 경제 전문 신문이죠. 월스트리트 저널이 최근에 보도한 내용인데요. 미국 내 대형 은행들이 과거는 달리 규모가 작은 자영업자들에게 빌려주는 돈이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요, 이 자기 사업체를 운영하다 보면은 돈을 빌려야 할 경우가 생기죠.
그렇습니다. 이런 자영업자들이 이 사업체를 늘린다든지 아니면 점포를 수리한다든지 해서 이 돈이 필요하니까 은행 문을 찾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요, 이 정부 관련 문서를 보니까 이 규모로 해서 상위 10대 은행들이 지난해 이 소규모 자영업자들에게 빌려준 돈이 440억 달러였는데 이 액수가 정점에 달했던 지난 9년 전보다 38%나 줄었다고 합니다.
네.
이 정점에 달한 지난 2006년에 이 액수가 약 720억 달러였다고 하는군요.
네. 사실 과거에 이 한창 부동산 경기가 과열됐을 때는 돈 빌리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대형 은행들이 이렇게 소규모 자영업자들에게 들어가는 돈줄을 옥죄버린 이유가 있겠죠.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네. 일단 이 경기가 좋았을 때 돈을 막 함부로 빌려주다가 한번 혼이 난 이 금융기관들이 이제는 돈 빌려줄 때 기준을 아주 까다롭게 해서 그렇답니다.
네. 대출 관련 규정이 강화됐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관련 규정이 까다로워지면 아무래도 이 덩치가 작은 자영업자들한테는 불리하겠죠.
네.
실제 통계를 보면요. 이 은행들이 이 믿을 수 있는 큰 회사들이나 사업체에는 돈을 잘 빌려주는데 조금 이 규모가 영세한 자영업자들에게는 이 돈 빌려주는 것을 꺼리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 원금이나 이자를 떼일 가능성이 없는 큰 업체 쪽으로 돈이 흘러간다는 그런 말이 되겠죠.
네, 그러면은 이렇게 돈 빌려주기를 거절하게 되면은 이 자영업자들은 어디로 갑니까?
그래서 이제 많은 은행이 정식으로 돈을 빌려주는 것보다는 이 소규모 자영업자들한테는 가지고 있는 신용카드에서 돈을 뺏으라고 권유하고 있습니다.
네, 신용카드가 있으면 어느 정도 돈을 빌릴 수가 있긴 하죠.
예, 빌릴 수는 있죠. 근데 액수에 제한이 있고요. 또 이자가 보통 대출보다 훨씬 비쌉니다.
네.
또 이런 신용카드 대출이나 정규 대출이나 이 은행에서 얻을 수 있는 수익이 비슷하기 때문에 요즘에는 은행들이 그냥 신용카드 대출을 권한답니다. 근데요,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이 사업주들이 은행이 아니고 이른바 제2금융권을 찾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제2금융권이라면 은행 말고 급전을 빌려주는 곳을 얘기하죠?
맞습니다. 근데 이런 곳에서는 이 은행보다 돈을 빌리기가 훨씬 수월하긴 한데요. 여기도 큰 단점이 있습니다.
네, 이자가 상당히 세다고 들었는데요.
맞습니다. 네. 돈을 쉽게 빌려주는 대신 아주 비싼 이자를 물어야 됩니다. 은행 대출 이자가 보통 연율로 해서요. 5%에서 6% 정도 하는데 여기서는 대개 평균 한 39% 정도를 받는답니다. 하지만 이런 비싼 이자에도 불구하고 이런 제2금융권 업체들이 약진하고 있는데요.
네.
미국에서 이런 대부 업체들의 시장 점유율이 10%에서 최근에는 26% 정도 높아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미국 뉴스 헤드라인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네, 계속해서 주요 미국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미국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김현숙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주제 알아볼까요?
네, 진행자께서는 혹시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운동 경기가 뭔지 아십니까?
물론이죠. 바로 프로 풋볼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전문 기관들이 조사해보면 미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운동 경기가 바로 프로 풋볼입니다. 추수감사절 연휴에도 가족이나 친지끼리 모여 앉아서 이 프로 풋볼 경기를 시청하곤 하는데요. 자, 오늘 다룰 주제는 바로 NFL, 전미 프로 풋볼 리그입니다. Belt seeking space, Belt trying to go over the top. He fights to the goal line. He's in for the touchdown at the gun. The Steelers win. 이 프로 풋볼 리그의 피츠버그 스틸러스 팀과 샌디에이고 차저스 팀의 최근 경기에서 이 스틸러스가 승리하는 순간을 들으셨는데요.
네.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운동 경기인 만큼 프로 풋볼 경기에서는 매번 뜨거운 열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네, 이 영어 풋볼은 보통 남한에선 축구로 번역하지만 미국에선 또 다른 경기를 뜻하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축구는 미국에서는 사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풋볼은 우리가 아는 축구가 아닌 거죠.
예.
풋볼은 경기장 양쪽에 선을 직선으로 그어놓고 공을 가지고 상대편 진영의 특정 구역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이 구역 뒤에 있는 골문 안에 공을 차 넣으면 점수를 주는 경기입니다. 남한에서는 이걸 흔히 미식 축구라고 부르죠.
네, 그러니까 NFL은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다는 프로 풋볼 경기를 뜻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영어로 정식 명칭이 National Football League인데요. 줄여서 NFL이라고 합니다.
네, 이 NFL 역사가 상당히 오래됐죠?
예, 그렇습니다. 1920년 9월 17일 오하이오주 캔톤에서 11개의 풋볼팀 대표들이 모여서 미국 프로미식축구협회, 영어 약칭으로 APFA를 결성한 게 표시고요. 1922년 6월에 이름을 NFL로 바꾸고 오늘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역사가 거의 100년쯤 된 거죠.
네. 그런데 미국에서 프로풋볼리그가 NFL 하나만 있었던 건 아닌 걸로 아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NFL이 인기를 끌자 경쟁 리그들이 속속 생겼는데요. 하지만 이런 리그들은 대부분 실패했지요. 하지만 1959년에 등장한 AFL, 즉 아메리칸 풋볼 리그는 달랐는데요.
네.
NFL이 지배하던 미국 프로 풋볼 시장의 빈틈을 잘 공략한 AFL은 시간이 지나면서 NFL과 어깨를 겨누는 존재가 됩니다.
네, 지금 미국에는 이 AFL이라는 조직은 없는데요. 그럼 이 조직이 NFL하고 합친 모양이네요.
네, 이 1967년에 두 리그에서 우승한 팀끼리 맞붙는 슈퍼볼이 출범을 했고요. 또 리그 간의 과열 경쟁이 벌어진 탓에 이런저런 문제가 생기자 지난 1969년에 NFL 측이 AFL 쪽에 서로 합치자고 제안합니다. 그리고 이 제안이 받아들여지자 두 조직이 합병하는데요. 이름은 그냥 NFL로 하고 기존에 있던 NFL과 AFL 조직은 각각 National Football Conference, NFC와 아메리칸 풋볼 컨퍼런스 AFC로 전환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NFL 안에는 NFC와 AFC라는 두 하위 리그가 있습니다.
네. 자, 현재 NFL에 모두 32개 팀이 있던가요?
네, 잘 아시네요. 이 컨퍼런스별로 16개 팀씩 모두 32개 팀이 있지요. 각 컨퍼런스에 속한 16개 팀은 4개 지역별로 다시 4팀씩 나뉩니다.
네. 자, 현재 NFL은 어떤 방식으로 경기가 진행되나요?
네. 시즌은 시범 시즌과 정규 시즌, 그리고 포스트 시즌으로 나뉩니다. 시범 시즌은 그야말로 본 시즌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시범으로 경기를 펼치는 겁니다. 물론, 시범 경기 성적은 팀 성적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정규 시즌은 당연히 승패에 따라 순위를 매기는 기간이고요. 포스트 시즌은 각 컨퍼런스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 팀만 모아놓고 경기를 벌여서 왕중왕, 즉 챔피언을 뽑는 시즌을 말합니다.
네, 이 NFL이 인기와 비교하면 경기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죠.
예, 각 팀은 정규 시즌 같은 경우에는 9월 첫째 주부터 17주 동안 16경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NFL 전체로 보면 정규 시즌에 모두 256경기가 펼쳐지는데요. 다른 프로리그에 비하면 경기 수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지요.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NFL, 전미 프로 풋볼 리그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자, 코너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지만은요, 미국에서 이 NFL의 인기가 정말 상상을 초월하죠?
그렇습니다. 관련 기관들이 조사를 해보면 최근 수십 년 동안 어김없이 NFL이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운동 경기로 꼽혀왔습니다. 미국 밖에서 생각할 땐 프로야구가 미국에서 제일 인기 있는 운동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네.
프로야구의 인기도가 이 프로풋볼에 추월당한 지 오래됐습니다.
미국인들의 삶에서 이 풋볼, 특히 이 프로풋볼 경기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크죠.
네, 물론입니다. NFL 시즌이 시작되면 미국 주요 방송사들이 경기들을 중계방송해 주는데요. 자, 미국 사람들한테 이 NFL 경기를 텔레비전으로 보는 게 큰 즐거움 가운데 하나입니다.
네.
자, 그런데 재미있는 게 정규 시즌이 아니라 하다못해 NFL 구단들이 신인 선수를 뽑는 행사인 이 드래프트 행사까지 TV 시청률이 높게 나오는데요. 자, 그렇다 보니까 특히 남자들 사이에서는 이 프로풋볼을 잘 모르면 대화를 이어가기가 힘들 정도죠.
네. 또 NFL 하면은 이 슈퍼볼을 빼놓을 수가 없죠.
네, 맞습니다. 포스트 시즌을 통해서 약 컨퍼런스에서 각각 우승팀이 나오는데 이 두 팀이 단판 승부로 승자를 가리는 게임이 바로 슈퍼볼입니다. 슈퍼볼은 대개 1월 마지막 주나 2월 첫째 주 일요일에 벌어지는데요. 이 슈퍼볼 경기가 돌아올 때는 정말 미국 전체가 들썩들썩할 정도지요.
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NFL 관련 시장도 어마어마하다고요.
그렇습니다. 압도적인 인기를 바탕으로 사업 면에서도 이 NFL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입장 수익뿐만이 아니라 TV 중계권료나 상표권 수익 등 이 NFL이 직접 간접으로 거둬들이는 수익이 엄청납니다. 뭐 상황이 이렇다 보니 관련 기관들이 전 세계 프로구단의 가치를 순위로 매겨보면 이 상위권에 이 NFL 소속 구단들이 잔뜩 들어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아까 말한 슈퍼볼은 이제 미국에서만 1억 명 이상이 보고 텔레비전 광고료가 30초당 무려 450만 달러에 달하는 세상에서 가장 비싼 스포츠 축제 하나로 불릴 정도입니다.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미국 뉴스 따라잡기 김현숙 기자였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시는데요.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고 ABC 아메리카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프랭크 시나트라의 노래 골라봤습니다. My Way 들어보시죠. And now the end is near And so I face the final curtain My friend I'll say it clear, I'll state my case, of which I'm certain. I've lived a life that's full, I traveled each and every highway, and more, much more than this, I did it. My way. Regrets I've had a few, but then again, too few to mention. I did what I had to do, saw it through without exemption. I planned each charted course, each careful step along the byway, and more, much more than this, I did it my way. Yes, there were times I'm sure you knew I bit off more than I could chew, but through it all, when there was doubt, I ate it up and spit it out. I faced it all and I stood tall and did it my At my fill, my share of losing, and now as tears subside, I find it all so amusing.
think I did all that? And may I say, not in a shy way, oh no, oh no, not me. I did it my way. For what is a man? What has he got? If not himself, then he has not to say the things he truly feels, and not the words of one who kneels. The record shows I took the blows and did it my way. Yes, it was my way.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아, 이번에는 A부터 Z까지 영어 알파벳으로 시작하는 용어를 통해서 미국을 알아보는 ABC 아메리카 부정 기자와 함께합니다. 네, 지난주에는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미국 연방의회 하원 알아봤었죠.
네, 연방 하원의원은 인구 비례에 따라서 선출되는데요. 현재 미국 연방 하원의원의 수는 435명이고 인구 62만 명의 한 명꼴입니다. 연방 하원의원의 임기는 2년이고요. 지역구 주민을 대표해서 법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의 용어는 뭔지 잠깐 들어보죠.
D is for delegates.
Delegates라면은 대표, 대의원이라는 뜻이죠.
네, 맞습니다. 하지만 미국 동부의 버지니아주와 메릴랜드주, 웨스트 버지니아주 등에서는 주의회 하원의원을 부르는 말이기도 한데요. 네. ABC 아메리카, 오늘은 주의회 의원들이 하는 일 알아보겠습니다. 미국 버지니아 주도인 리치몬드, 나지막한 언덕 위에 그리스 신전을 떠올리게 하는 흰색 건물이 서 있습니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 토마스 제퍼슨이 설계한 이 건물은 바로 버지니아 주의회 의사당인데요. 버지니아 주의 살림과 장래에 관한 중요한 결정이 200년 넘게 이곳에서 이루어져 왔습니다.
버지니아 주 내에 나와 있는 모든 법안과 정책에 관한 일들을 우리가 맡아서 직접 법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주지사가 할 수 있는 건 행정부에서 행정을 하는 거지만 저희는 이제 법안을 만드는 거죠. 이번에 그 지금 이 University of Virginia 주립학교인데 캠퍼스에서 있었던 여성들을 피해당한 그런 사건이 있었었는데 버지니아에서 경찰국에서 나와서 사실 우리가 인베스티게이션 한 결과 그런 상황이 없었다 그런 이제 지금 얘기가 나왔는데 그런 거는 주에서 나오는 법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법에 관해서 법도 바꿀 수 있고 또 예를 들어서 대학교에서 나온 사건은 보통 형사법과는 조금 틀리잖아요. 그 대학교 내에서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학교에 있는 경찰과 대학교 밖에서 그 카운티나 시나 도시에서 있는 경찰과의 관계가 어떤 식으로 우리가 서로 일을 해야지 효율적인 결과가 나올까 하는 그런 법안을 이번에 의회에서 작성했어요. 그래서 저도 교육위원이기 때문에 그런 법안에 관해서 이제 같이 일을 해서 법안을 작성했고 또 뭐 여러 가지 법이 많죠.
한인 1.5세 정치인 마크 김 의원의 얘기를 들으셨는데요. 마크 김 의원은 지난 2009년부터 버지니아 주하원 35지구를 대표하고 있는 3선 의원입니다. 마크 김 의원이 속한 버지니아 주의회는 상원의원 40명, 하원의원 10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네브라스카를 제외한 미국의 모든 주는 연방의회와 마찬가지로 상원과 하원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버지니아의 정반대편,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주 하원에도 한인 정치인이 활동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새로 당선된 영킴 의원입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주 하원 의원을 assemblyman이나 assemblywoman이라고 합니다. 타주에서는 House of Representative 아니면은 말씀하셨듯이 버지니아 같은 데서는 delegate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어떻게 얘기를 하던 그건 각 주에서 부르기 나름이고 중요한 것은 이 assembly member들은 주민들을 대표하는 대표자들이 모인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저희 그 캘리포니아에서는 캐피털이 사크라멘토입니다. 사크라멘토에서 우리의 생활에 영향을 주는 법안을 발의하고 토론하고 주 하원에서 상정된 법안이 주 상원에서도 통과되면 주지사에게 전달되고 주지사가 반대하지 않으면 법안으로 확정되는 이런 그 일들을 하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주 하원의원으로서 주민들의 의견을 법안 심의나 상정에 반영시키고 주민들에게 주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하고 또 그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중간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주의원들이라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주하원에서는 주지사가 상정하는 예산도 심의합니다. 주지사는 주의회 승인을 받아서 예산을 집행하게 되는 거죠.
주마다 하원의원을 부르는 이름이 다르듯이 선출 방식도 다양합니다. 미국 대부분 주는 짝수회에 주의원들을 선출하지만 버지니아주는 홀수회에 뽑는데요. 보통 예비선거를 통해 각 당의 지명을 받은 후보들이 11월 본선거에서 겨루게 됩니다. 하지만 캘리포니아는 다르다고 영킴 의원은 말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주 하원 의원들이 2년마다 6월에 예선을 치릅니다. 그리고 이 예선 선거에서 최다 득표자 2명이 11월 본선에 진출하게 됩니다. 저희 캘리포니아는 다른 주하고 달리 그 오픈 탑2 프라이머리 시스템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다 득표자 2명이 11월 본선에 진출하게 되는데 오픈 프라이머리이기 때문에 본선에 진출하게 되는 의원들이 민주당 민주당이 될 수가 있고 공화당 공화당이 될 수가 있고 또 민주당 공화당 하나씩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네.
이렇게 치열한 선거전을 치른 후에 11월 본선에서 진출된 사람들 중에 이제 한 명이 당선자가 결정되는 거죠.
선거를 치르는 해나 선거 방식뿐만 아니라 의정을 돌보는 시간, 월급도 주마다 다릅니다. 버지니아주 하원 의원으로 일하면서 마크 김 의원이 받는 연봉은 1년에 2만 달러도 채 되지 않는데요. 거의 자원봉사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방의회는 풀타임, 1년 12달 계속 모이는 의회고 주에서는 풀타임이 아니라 파트타임이에요. 그건 무슨 말이냐. 의회 자체가 그 한정이 되어 있어서 시작하는 날과 끝나는 날짜가 뚜렷하게 있어요. 그래서 어떤 주에서는 뭐 1년에 한 6개월 동안 만난다. 어떤 주에서는 1년에 4개월 만난다. 버지니아 같은 경우는 3개월도 안 만나요. 그래서 정월부터 3월까지밖에 안 만나기 때문에 의회가 짧은 경우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연방 정치인이라면은 다른 job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의회 일 풀타임을 해야 되는 거지만 주 같은 경우는 뭐 1년에 12달 만나는 게 아니라 한 달, 두 달, 세 달밖에 안 만나기 때문에 그 외에도 직업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영어로 말한다면은 citizen legislature라는 개념인데 보통 사람들이 개개인으로서 법을 만들 수 있다. 어떤 한 높은 신이 나와서 법을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왕을 만들어서 왕이 우리한테 주는 법이 아니라 우리는 보통 사람들이 우리의 그 법안을 만들어서 민주주의식으로 우리가 산다. 그런 개념을 가지고 citizen legislature라는 걸 가지고 있는 거죠.
마크 김 의원은 20년 이상 경력을 가진 통신 분야 전문 변호사입니다. 주 의회가 열리지 않는 기간에는 통신기업에서 변호사로 일하는데요. 그래도 늘 지역구 주민들을 만나면서 그들의 고민을 들으려 애쓰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캘리포니아주 65지구를 대표하는 영김 의원은 1년 내내 의정활동을 한다고 말했습니다.
거의 다른 주하고는 달리 캘리포니아는 풀타임 레지슬레이처입니다. 제가 당선되고 2014년 12월 1일에 취임식하고 그때부터 본격적인 의정활동 시작했고요. 저희는 1년 내내 사크라멘토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가 공식적으로 쓰는 것은 9월까지고요. 그다음에는 지역구에 돌아가서 지역구 활동을 계속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풀타임이기 때문에 매주 월요일 날 아침에 비행기 타고 사크라멘토로 날아와서 목요일 오후까지 저희가 의회에서 커뮤니티 미팅도 하고 청문회도 하고 여기에서 많은 단체들과 만나기도 하고 미팅도 하고 또 정신없이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요일 저녁에 지역구로 돌아가서 목요일 밤부터 금, 토, 일 지역구에서 있는 모든 행사라든지 지역구에서 주민들과 만나기도 하고 얘기도 하고 미팅도 합니다. 그리고는 다시 월요일 새벽에 다시 돌아와서 목요일까지 새크라멘트에서 일하고 이런 쳇바퀴 생활을 매주 하고 있어요.
이렇게 미국의 각 주는 하나의 작은 나라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저마다 다른 체계와 법을 갖고 있습니다. 주의회와 연방의회는 법안을 다룬다는 점에서 비슷하지만 다루는 법안의 내용이나 효력에 차이가 있는데요. 외교나 군사 같은 연방이나 다른 나라에 관련된 문제는 연방의회에서 다루고요. 주의회에서는 그 주에 관련된 문제를 다루는 겁니다. 그래서 연방의회를 통과한 법은 미국 전역에서 효력을 발휘하지만 주법은 해당 주에서만 효력을 내는데요. 주의회를 통과한 법이라고 해도 쓸모 없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몇 년 전에 문제가 됐던 애리조나 이민 단속법이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는데요. 2010년에 애리조나주는 불법 체류자의 거주와 취업을 금지하고 불법 체류자로 의심되는 사람의 경우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도록 하는 강도 높은 반이민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미국 연방 대법원은 이 같은 애리조나 이민법의 내용이 대부분 위헌이란 판결을 내렸는데요. 이처럼 주법과 연방법이 어긋나는 경우에는 연방법이 우선하는 겁니다.
네, 자 오늘 주의회 하원의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Delegate 또는 Assembly Member 뭐 여러 이름이 있다고 했죠.
네.
여러 가지로 다른 점이 있긴 하지만요. 지역사회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한다는 점만은 같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자 영김 의원하고 마크 김 의원은 어떻게 정치에 뛰어들게 되는지 궁금하네요.
네, 먼저 캘리포니아의 영김 의원은 지안파 의원으로 알려진 에드로이스 연방 하원 외교위원장의 보좌관으로 오래 일한 경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분이 주 상원 의원으로 있을 때부터 일을 시작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이번에 기회가 되어서 주 하원에 출마했고 또 당선됐고 이제 제 임기가 2년씩 6번 모두 12년 동안 주하원으로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지어졌습니다.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는 2년 후에 뭐 하겠다, 10년 후에 뭐 하겠다 생각이 없습니다. 그저
네.
열심히 지금 현재 주어진 상황에서 열심히 일하려고 좋은 주하원의원으로 기억되기를 바라면서 열심히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네. 버지니아의 마크 김 의원은 대학에서 정치학을 전공했고요. 늘 정치에 관심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1980년대 말에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일한 경험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정계에 진출했습니다.
버지니아가 사실 미국에서 최초의 주고 1619년부터 지금까지 거진 400년 동안 끊임없이 한 번도 끊임없이 주의회가 계속 모였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미국뿐이 아니고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민주주의라고 봅니다. 1776년도 미국이 독립될 그 상황에서 가장 중요했었던 여러분들이 토머스 제퍼슨 대통령이나 제임스 매디슨이나 이분들이 바로 저희 버지니아 주의회 하원 의원들이었어요. 그분들이 했던 일을 지금 한국에서 온 이민자가 그 자리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좀 어떻게 보면 좀 뿌듯한 마음이죠.
네, ABC 아메리카 오늘은 주의회 하원 의원들이 하는 일을 알아봤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자, 계속해서 일상의 용어를 알기 쉽게 공부해보는 English with you 보내드리도록 하죠.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하이, this is Jennifer Yu with English with you.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와 Jennifer Yu입니다. 오늘의 표현은 get a grip, get a grip입니다. So what does it mean to get a grip? Well, let's find out. But first, we will listen to a conversation I had with Jason. Listen carefully.
Oh no, I can't believe I left my cell phone at home. Now, I won't be able to make important calls, and I will probably miss calls from the office.
Jason, Jason, get a grip. It's going to be okay. Please, just calm down.
You're right. I need to get a grip.
오늘 본문에서 제이슨이
이런, 집에 휴대전화를 두고 왔어. 어떡하지? 중요한 전화도 못 걸고 사무실에서 오는 전화도 놓칠 텐데
라고 어쩔 줄 몰라 합니다. 그러자 저는 Jason, Jason, get a grip. Everything is going to be okay. Please, just calm down. Jason, Jason, 좀 침착해봐. 다 괜찮을 거야. 그러니까 좀 진정해 라며 안심시킵니다. 제이슨은
You're right. I need to get a grip.
그래, 네 말이 맞아. 진정하고 정신을 차려야지 라고 합니다.
Now keep today's expression, get a grip, in mind and let's hear the conversation again.
Oh no, I can't believe I left my cell phone at home. Now, I won't be able to make important calls, and I will probably miss calls from the office.
Jason, Jason, get a grip. It's going to be okay. Please, just calm down.
You're right. I need to get a grip.
Today's expression is get, G-E-T, get. A grip, G-R-I-P, grip. Get a grip. To get a grip means to make an effort to control your emotions.
Grip이라는 단어는 무엇을 꽉 붙잡다, 쥐다 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get a grip은 감정을 자제하다, 침착하다 또는 정신을 바짝 차리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Get a grip can also mean to get a better understanding of something.
그리고 어떤 문제를 더 자세히 파악한다는 조금 다른 뜻으로도 사용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이슨이 휴대폰을 집에 두고 온 모양입니다. 사무실에서 오는 전화도 놓칠 수 있다며 어쩔 줄 몰라 하자 저는 제이슨에게 좀 진정하라고 했습니다.
Jason, Jason, get a grip. It's going to be okay. Please, just calm down. 이라고요.
이렇게 너무 흥분하거나 화가 나는 등 감정을 조절하기 힘든 상황에서 침착하고 자제하라는 표현이 get a grip입니다.
Now that you know what today's expression means, let's listen to the conversation for the last time.
Oh no, I can't believe I left my cell phone at home. Now, I won't be able to make important calls, and I will probably miss calls from the office.
Jason, Jason, get a grip. It's going to be okay. Please, just calm down.
You're right. I need to get a grip.
Let's review. Get a grip means to control your emotions. It can also mean to get a better understanding of something. Get a grip.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레이 라몬테인의 Can I Stay 드리면서 오늘 순서 마감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이어지는 뉴스투데이 3부 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장량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Can I stay here with you? Till the morning, I am so far from home, and I feel a little stoned. Can I stay here with you till the morning? nothing I want more than to wake up on your floor. Lay with me in your thinnest dress. Fill my heart with each caress. Between your blissful kisses whisper, darling, is this can I stay here with you till the day breaks? There's something you should know, I ain't got no place to go. Can I stay here with you till the day breaks? How happy it would make me to see your face when I wake. Lay with me in your thinnest dress. Fill my heart with each caress. Between your blissful kisses whisper, darling, is this love? Can stay here with you through the night time? I've fallen sad inside and I need a place to hide. Can I stay here with you through the night?
Yaksa sok onel. 역사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1900년 11월 30일 오늘, 영국의 대표 시인이자 소설가이며 동화 행복한 왕자를 쓴 작가로 유명한 오스카 와일드가 46살을 일기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1854년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태어난 와일드는 이후 옥스퍼드 대학을 졸업합니다. 이후 34살 때 와일드는 동화 행복한 왕자를 발표해 당시 비평가였던 월터 페이퍼로부터 동화 중의 걸작이라는 찬사를 듣기도 합니다. High above the city, on a tall column, stood the statue of the happy prince. 행복한 왕자는 순금과 보석으로 장식이 되어 있는 왕자 동상이 제비를 통해 자신의 몸에 있는 보석을 떼어다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줘 결국 자신은 쓸모없이 버려진다는 내용의 동화입니다. 이후 37살 때인 1891년 장편소설 도리언 그레이의 초상과 이듬해 단편집 석류나무집을 발표해 당대 최고의 극작가로 이름을 날린 오스카 와일드는 하지만 1895년 동성애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2년 동안 감옥에 수감됩니다. 이후 와일드는 1897년 출옥했지만 건강이 몹시 나빠졌고 결국 3년이 지난 1900년 오늘 46살을 일기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1835년 11월 30일 오늘 미국 중서부 미조리주에서 세뮤엘 램홈 클레멘스라는 사내아이가 태어납니다. 이 사내아이가 바로 훗날 미국의 가장 위대한 소설가 가운데 한 명으로 손꼽히는 마크 트웨인입니다. 가난한 개척민의 아들로 태어난 마크 트웨인은 4살 때 가족들과 함께 미시시피 강변의 소도시로 이주했습니다. 미시시피 강 주변의 자연은 그의 유년기에 깊은 인상을 남겨 그가 후에 쓴 개구쟁이 소년의 일상을 다룬 톰소여의 모험 등의 무대가 됩니다. 어릴 때 아버지를 이어인 마크 트웨인은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져야 했고 인쇄소 견습공과 미시시피강 수로 안내원 등의 생활을 하게 되는데 이때의 경험은 특히 그가 모험작가로 성장하는 데 큰 도움을 주게 됩니다. 30살 때부터 쓰기 시작한 마크 트웨인의 소설은 유머와 정의감에 가득 차 있고 인간애가 넘친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